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뿐 아니라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과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역의 90%가 이루어지는 중국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잃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수단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어제 아버지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당국과 연결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으며 이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남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요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 변호사가 의미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즉각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만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해 승리를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주택들을 직접 수색하며 ISIL 잔존 세력들에 대한 소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모술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무장세력은 200평방미터 지역에 고립돼 있습니다. 이라크 군인들은 잔존 무장세력이 광신자들로 대부분 이라크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남부 세계 지방을 포괄하는 휴전이 일부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다라아와 쿠네이트라 지방에서 산발적인 교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 요르단이 중재한 이번 휴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이번 휴전회담에는 불참했지만 6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해 유엔이 중재하는 새로운 평화회담에는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가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이 인도양 해역에서 오늘 시작됐습니다. 말라바르로 불리는 이 연례 연합훈련은 1992년에 미국과 인도가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일본이 합류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와 인도 유일의 항공모함인 비크라 마디티아, 일본 최대 전함인 이즈미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말라바르 2017훈련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보안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암투병 중인 중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 샤오보 씨를 방문한 서방 의사들은 류 씨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류 씨를 방문한 미국과 독일 의사 두 명은 성명에서 류 씨와 가족들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며 류 씨의 해외 후송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1살인 류 씨는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장기간 비폭력 투쟁을 벌이다 지난 2009년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북 간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화해에 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북 대화, 남북 관계 복원,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
강 장관은 이어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미한일 대 북중러 간의 대치 구도에 대해 신냉전 구도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신냉전 구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관계를 혈맹으로 표현한 데 대해 이는 과거 북중관계를 지칭한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기본 입장을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미한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ICBM 여부에 대해 미한 당국이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름에 상관없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공통 인식을 갖고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ICBM으로 단정하려면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스포츠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양측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차단이라며 자금 유입에 우려가 없는 민간 교류나 모니터링에 철저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46개국이 규탄 및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9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46개국과 유럽연합,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3개 국제기구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거나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반관반민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지난 4일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이후 처음 만나는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내용입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당면 과제를 협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 대화 추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조성 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쾌르버 재단 연설에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휴전협정 체결 1인 오는 27일을 계기로 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군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국들과 협조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해 북한이 사안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이 최근 인권 문제가 계속 열기돼가지고 계속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남북관계 차원에서나마 서로 이제 비방을 중단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체제의 그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로 이제 받아들이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나름대로 좀 메리트를 갖고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로 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5.24 제재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 또한 당국 간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대남 협상 카드로 사용하거나 어떤 협상 전략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중에서 어떤 사안별로 분리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는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10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이제 공유가 중단됐습니다만 현재 유니세프와 WFP 등에서 공유 재개를 요청을 해서 투명성이라든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원과 보건의료 사업에 관해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건데요. 중국과의 협력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정보수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실행 가능한 무력 공격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해 선제 타격을 하는 건 끔찍하고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을 여러 차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북한 정권이 고심하지 않은 채 바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매우 위험한 시도란 겁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한 동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태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하며 아마도 평화협정 체결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과 평양에 과거 쿠바처럼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익대표부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서로 설치하는 준공관 성격의 외교대표부를 말합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런 외교적인 개입이 북한 국민들에게 왜 북한이 요새처럼 고립화되고 주민에게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에 투입하는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중국과 협력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클린턴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그는 5일 AOL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는 아주 힘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달콤한 제안에 설득당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유형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옵션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접으려는 신호를 보인 것에 대해 그래도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은 5일 CBS 방송에 좋은 대응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며 현실적 대안은 미사일 방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장 대행을 지낸 그는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정밀 타격은 제2의 한국전쟁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하고 외교적인 해법도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렐 전 대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해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며 제재 외엔 한국과 하와이, 캘리포니아, 알라스카주에서 현재 하고 있듯이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 북한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7일 자국민들의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을 둘러싼 현재 긴장 수준과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 이에 따라 긴급한 이유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성격과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결여, 계속되는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적 태도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많은 경우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는 수감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고 수감시설은 매우 열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이유로 북한에 가야만 하는 자국민들은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외무부는 통상 북한에 단파 라디오 같은 음향기기와 휴대전화와 컴퓨터 같은 통신기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서적과 잡지, 녹음 테이프와 영상 테이프, 문서 등을 압수할 수도 있다며 특히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보건체계에는 결함이 많고 의료장비와 기본적인 의약품 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지난 석 달 동안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밀월 관계는 지난 4월 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시진핑 주석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번영을 만들어내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중 수뇌부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매기했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4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부르면서 북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중 수뇌부의 협력은 4월 중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4월 18일 중국에 이틀 뒤인 20일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수뇌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BS 방송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4월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울로 젠텔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관측통들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6차 핵실험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수뇌부의 밀월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4월 28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번 발사를 나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적절한 환경 아래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월 들어 두 정상 간 밀월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0일 중국의 북한 핵 미사일 해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도와주려는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둘씩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6월 29일 북중 국경지대에 소재한 중국 단독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을 배제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action reaffirms the Treasury Department's commitment to ensure that North Korea.
또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중국인 두 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중국인 순회이와 리홍리,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쇼핑으로 모두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즉시 이번 실수를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로 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양자 협력 관계에 영향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6월 29일 타이완에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등급이었던 중국을 북한과 같은 3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남중국 내 중국의 인공섬 부근에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취 텐카이 대사는 미국의 행동이 말하라고 해서 타결된 양국 정상의 합의와 미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 추세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진핑 주석이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밀월 관계가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밀월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미중과 밀월이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논평에서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 나흘 만에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출격시켜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이후 한반도에 B-1B 전략폭격기가 출동할 때마다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장마 대비가 한창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관련 기관과 재난대비 회의를 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에 구호물품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그웬돌린 팡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에 대비해 북한 전역 7개 적십자 창고에 구호물자를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It's we call it non-food item. We stock it, we store it. Yes. So it means that if something will happen, we are prepared to respond.
홍수 등 재난 시 15,000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방수포와 가족용 텐트, 개인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물통 등을 비축해 놨다는 설명입니다. 당 소장은 추가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5천 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구호물품을 비축해 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난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전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과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홍수 직후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이 확산될 위험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지난 5월 조선적십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국가재난대비회의를 열고 재난 시 긴급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d one pre-disaster meeting in May. It is before the rainy season. Yeah, then we convened, you know, all stakeholders in that meeting.
북한 긴급재난관리위원회, 인민보안성, 통계국, 국토환경보호성, 보건성 관계자들과 만나 재난 발생 시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긴급 사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홍수 발생 시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이동식 수질 정화기 6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동식 수질 정화기 한 대로 4천여 명이 하루 마실 수 있는 분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팡 대변인은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물펌프 20대와 차량 5대를 지원했다며 조만간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20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 7천 달러 줄어든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준 반면에 대중국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2억 2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3월부터 3개월 연속 대중 수출이 중단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45%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고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억 7,500만 달러로 대중 수출품 2위에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23.5%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철광석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보일러와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고 석유와 역청유 제품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5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또한 대북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1,7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돼 지난해보다 25.8%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정기 운항을 시작한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의 안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북한 선박은 국제기구의 안전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화가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에서 30건이 넘는 안전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의 검사 기록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첫 운항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운항 관련 안전 항목에서 9건, 화재 안전에서 7건, 선박의 구조물 상태와 인명 구조 장비 각각 3건 등 모두 34건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서류 미비와 같은 작은 결함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박과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만경봉호는 이후 일주일 뒤에 이뤄진 운항 때까지 이 같은 지적사항들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만경봉호의 다음 운항인 6월 1일에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34건의 안전 항목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그 다음번 운항인 6월 8일 검사에서는 결함이 17건으로 줄었고 가장 최근인 6월 29일 검사에서는 13건의 결함이 발견되는 등 점차 문제점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으로 13건의 안전결함 건수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위원회가 안전검사를 실시한 여객선은 중복된 선박을 포함해 모두 30척이었습니다. 이 중 결함이 많은 순서로 선박들을 차례로 나열하면 만경봉호는 4번의 검사 모두 결함이 가장 많은 선박이었습니다. 파나마의 여객선인 MSC 라이리카호는 그 뒤를 이었는데 만경봉호의 가장 최근 결함 건수인 13건보다도 2건이 적은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선박들은 대부분 결함 건수가 없거나 미미했으며 결함이 많은 선박도 10건을 넘긴 경우는 없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를 대체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016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무작위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숫자는 275척, 이들의 전체 결함 건수는 2,2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검사를 받은 모든 북한 선박들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선박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보다 더 많은 결함이 발견되는 건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초 BOA는 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30에서 40년이 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조기간이 10년이 안 된 신형 선박은 4척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건조 연도가 1971년으로 선박 수령이 46년입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 등은 만경봉호가 5월 17일부터 주 1회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운항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경봉호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 40개 객실과 상점, 사우나 등 부대 시설을 갖췄으며 200명의 승객과 함께 최대 1,50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현재 만경봉호는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의 사이버 보안지수 평가에서 북한이 중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13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최근 발표한 국제 사이버 보안 지수 순위에서 북한이 52위를 기록했습니다. ITU는 나라별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이버 보안 지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ITU의 보안 지수는 법률과 기술, 관리기구, 능력 배양, 협력 등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는 지수가 0으로 195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공동 29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평가에서는 자료가 크게 부족해 공동순위가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북한은 기술협력 분야에서 나쁜 점수가 나왔지만 다른 세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스페인보다 순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13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독일, 인도, 일본, 영국 등과 함께 공동 5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2위에 올랐고 말레이시아, 오만, 에스토니아가 3, 4, 5위를, 마우리티우스와 호주가 공동 6위, 그리고 조지아, 프랑스, 캐나다가 공동 8위, 러시아가 11위였습니다. 최하위는 지수가 0인 적도 긴이었습니다. ITU는 1위에 오른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사실상 사이버 보안 체계에 결함이 있다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 내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 신세대 탈북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서의 꽃제비 시절을 담은 영문 소설을 펴낸 이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요즘 서점에서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책 한 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에브리 폴링 스타, 우리말로 별똥별이라는 제목의 영문서적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학부모협회가 선정한 권장 도서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청년이 쓴 자전적인 소설이라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성주 씨. 한국에 온 지 15년 정도 된 탈북 청년입니다. 2010년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주말이면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는 가정불화와 마약, 총기 사고 등으로 가출한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게 책을 내게 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그냥 I'm from Korea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South and North 이런 데서 알겠어요. 제가 아 그냥 나는 both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한국도 있냐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저보고 다음번에 올 때 또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갔을 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 8명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끝나고 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즈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찾았대요.
이성주 씨는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영국 외무성 장학금으로 석사학위를 마친 꿈 많은 젊은이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책을 내지 않겠냐는 의뢰를 받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4년도에 캐나다 하원 부의장실에서 제가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제가 북한 인권, 그 북한 뭐 정치에 관해서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 혹시 책을 써보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목으로 뭘로 할 거냐 그래서 그때 제가 제목을 Every Falling Star라고 이제 정했어요. 북한엔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늦게 되면 별이 되게 많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해줬던 이야기가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그 별의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책의 제목인 Every Falling Star, 이 별똥별은 이성주 씨가 직접 생각해낸 제목이었습니다.
별똥별을 볼 때마다 소원을 빌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서 꼭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빌었고 그래서 이제 Every Falling Star가 된 거예요, 제목이.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또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북한에. 그래서 제 이야기지만 이 책은 제가 길거리에 살면서 봤던 그 수많은 죽음들에게 바치는 책입니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 시절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북한에서 고위 장교였던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북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국가의 보고가 되면서 가족들이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곳으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식량을 구하러 간 부모님들이 돌아오지 않자 살기 위해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그 비참했던 상황 속에서 가족처럼 의지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기록한 겁니다. 이성주 씨는 현재는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서 탈북민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저렇게 아주 뭐랄까 폭압 정권이 들어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을 해서 한국에 데려오는 일인데 사실은 저는 이 일이 가장 현실적인 통일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그때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성주 씨. 현재는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며 탈북자를 군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탈북자 구출 활동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탈북자를 구출을 해가지고 남한에 데려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요. 그 돈이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북한의 권력하고 그리고 북한의 시장의 힘은 항상 반비례해요. 그래서 시장이 많아지고 커지면 그 속에서 새로운 계층들이 생겨나고 그 계층들이 이제 외부의 정보를 들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정말 한심한 나라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통일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장마당 세대가 남북한 통일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성주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마당 세대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저는 앞으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어요.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탈북민과 남한 주민이 먼저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성주 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잘 정착해야지만 통일의 길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먼저 온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들의 역할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 왜냐하면 그런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아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해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성주 씨에게는 아직 꿈이 많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 다시 미국 유학을 떠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더 공부를 해서 언젠가 찾아올 한반도 통일에 작은 기와장 하나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연구할 분야는 갈등 해결이라는 학문이에요.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공부를 하고 제 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혼자서 통일이라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통일이라는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에 비가한색에 기아장 하나 얹어놓으면은 저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의 장마가 아흐렛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뭄 해가를 넘어서 큰 비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여름 보양식을 챙겨 먹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상인단체들의 개고기 찬반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지역 13개 나라 가운데 13위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의 장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곳곳에서 비가 많이 내렸군요.
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 또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왔다가 그쳤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장마가 지금 9일째인데요. 어제와 오늘은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에 아예 물폭탄을 쏟아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
쏟아진 비에 주택이 침수된 곳이 많았고요. 큰 비를 감당하지 못한 비닐 온실, 농경지, 아예 물바다가 돼버린 곳도 있습니다.
네.
산이나 언덕에 가까운 도로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사고로 이어진 곳도 많고요. 특히 그 북한과 가까운 임진강 유역,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인근은 불어난 물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 인근에 있는 야영객, 낚시객들 모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에 천둥번개가 치기도 했는데요. 북한산 암벽 등반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내려진 번개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인명사고도 났습니다.
네, 날씨 상황이 참 극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충청도 서북부 지역 지역은 아직도 한 뭐 100mm 정도의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를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보통 그 시간당 10mm 이상이면은 많은 비다, 강한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서
네.
침수, 하수, 역류 피해 뭐 이런 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가뭄으로 힘들었던 곳 해갈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와 댐에 물이 차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일부 지역은 오히려 평년 이상의 강우량, 저수율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그 저수율이 아예 0%를 기록했다. 이런 충남 서산의 대호호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고기 폐사가 될 정도로 바닥을 드러냈던 소양강, 보령댐, 평년보다 수위가 높아졌거나 지금 저수율 두 자릿수로 회복했다는 소식이 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 전역에 20개 정도의 다목적 댐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예년 평균을 넘어선 한 43% 정도로 이 저수율이 차올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비가 계속되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중북부 지역 내일까지 많게는 200mm까지 비가 더 내린다고 해서요. 지금 큰 비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름철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게 되는 복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개고기 논쟁이 요즘 뜨겁다고요?
네. 그 개고기 먹는 식문화 사라져야 한다는 동물보호 시민단체 회원들. 개고기 반대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개사육 농장과 육견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각기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네.
오는 12일이 초복인데요. 이 초복을 시작으로 22일이 중복, 다음 달 11일 말복까지 지금 여름 보양식을 챙겨 먹게 되는 반복 기간, 이 개고기 논쟁이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국회에서 이 개고기 금지 법안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요. 찬반단체 주장과 또 대시민 홍보 등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식문화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 개고기 먹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네네. 뭐 국제적인 창피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그 지난 주말에 서울시청 앞 광장과 그 인사동에서 개고기를 반대하는, 개고기 먹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개고기는 중국 전통에서 파생한 악습이다. 이 복이라는 한자에 이 개견자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복날에 무고한 개들이 학살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어제 낮에 서울 광장에서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그러니까 뭐 3.1운동 때 그 독립운동했던 그 젊은 학생들의 모습대로 그런 차림으로 이제 그만 잡수시 개, 그러니까 아이자를 쓴 개,
예.
개한 독립 만세 이렇게 구호를 내걸고 개고기 문화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성토 행사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동물보호협회 단체에서는 한국 전역의 개농장이 3천 곳 정도가 되고요. 식용으로 한 해 도살되는 개가 100만 마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어떤 식문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온 전통문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식용견과 애완견은 근본 태성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남 모란시장 등의 개고기 시장 폐쇄 움직임 등으로 전국의 개농장, 육견 상인들이 생존권 위피해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아예 밀짚 모자를 쓰고 빨간 띠를 두르고 꽹가리까지 든 육견단체 회원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축산법으로 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 식품가공법에 빠져 있어서 이게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합법화해달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전국 17,000여 개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 150만 명이 개식용 문화 반대 움직임으로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사람들의 웰빙 지수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웰빙 지수 어떻게 조사를 한 건가요?
신체 건강, 사회 관계, 가족 재정 상황, 뭐 직장 관련 분야를 점수를 쭉 매겨서 다른 12개 나라와 비교해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예.
조사를 진행하는 곳은 미국에 본사를 둔 시그나 그룹인데요. 인도, 타일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하고요.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영국, 터키 등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웰빙 지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예.
한국의 점수가 53.9점인데요. 이게 좀 낮은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13개 나라 중에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은 62.3이었고요.
예.
그보다 8.4점이 낮았는데 문제는 지난해보다 한국 스스로가 평가한 점수가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뭐 살아가는 환경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지난해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 해 전보다 점수가 더 많이 떨어진 분야는 재정 분야였습니다.
네.
가정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다음이 가족, 신체, 사회관계, 업무 순서로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평소에는 건강관리를 소홀하다가 나이 들어서 노년기에 건강을 돌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의료 비용이 13개 나라 평균의 2.5배나 더 많았습니다.
예.
또 은퇴 후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이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컸고요. 부모 봉양, 자녀 양육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의 그 국가적 상황도 이런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그 촛불 시위로 대표될 수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전반적인 삶의 질 떨어뜨린 그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이 난민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모하마드 마슈크 도우라티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어지는 순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